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붐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다윗은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 아주 슬퍼하는 또 울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동시에 사울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아말렉 군인 청년을 처형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부터 27절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만들어 불렀던 애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 내용은 말 그대로 슬프기 때문에 부른 내용들인데요. 이 안에 보면 네 번에 걸친 호칭이 나옵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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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대상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왜 슬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애가를 지은 거예요. 사실 여기서 호칭이 나오는 네 부류의 대상들은 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대상들은 아니죠. 근데 다윗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슬프니까 이렇게 애가를 부른 것 같아요. 먼저 처음에 나온 호칭은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0절에 보면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하고 때때로 그들을 격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좋지 못한 관계, 대적관계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싶어서 기뻐할 테니 블레셋 땅에는 이 소식을 알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블레셋에게는 슬픈 기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픈 일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가를 만들어 부르는 곳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거거든요. 블레셋 땅에서 이런 예가를 부르고 있으니까 참 그 느낌도 참 묘해요. 두 번째로 부르는 대상은 21절 길보아 산들아입니다. 길보아 산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당한 곳입니다. 죽은 그곳을 향해서 이제 예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슬과 비가 내린다는 건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곡식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그곳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참혹한 곳이니까 마치 그곳이 저주를 받은 땅처럼 더 이상 곡식을 내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참 슬프고 참혹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보아산에서 요나단도 또 사울도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맨 끝에 가면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죽는 마당에서도 같이 함께 운명을 맞이했다. 이렇게 애가를 불렀어요. 세 번째 나오는 호칭은 24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딸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딸들, 뭐 어머니들, 여성들을 향해 호칭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노인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좀 더 풍요를 가져다 주어서 이스라엘 딸들이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붉은 옷, 금놀이개 이건 뭐 필수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필요한 것들은 아니죠. 치장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여가생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놀이개들까지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울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네 번째 호칭이 26절에 나옵니다. 이 호칭은 조금 달라요. 26절을 보면 내 형 요나단이요. 이거는 앞에 나왔던 호칭들을 보면 이스라엘아, 길보아 산들아, 이스라엘 딸들아 여기서 불렀던 대상들이 슬퍼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슬퍼하라고 하는 건데 요나단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슬퍼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6절은 앞에 나왔던 호칭들과는 좀 다른 그런 호칭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호칭이 아닐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애가들 중에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심정을 잘 표현한 건 26절일 것 같습니다. 나를 깊이 사랑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요나단 당신이 죽었습니다 하고서 이제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27절까지는 이와 같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다윗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슬퍼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이 애가 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이 애가의 성격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 이 사울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사울과 관련된 내용을 쭉 보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용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잘 감당하던 전쟁에서 승리하던 노인물을 챙겨다 주었던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뭐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 혹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던 사람 이스라엘 구원하던 사람 직분 감당하던 사람 이런 식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호칭이나 혹은 애석해하는 모습은 들어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것인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은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니까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통치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요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이 죽은 것을 지금 슬퍼하는데 사울이 다윗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혹은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길보아 산을 향해서 이스라엘 딸들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라고 하죠. 이스라엘 딸들에게는 심지어 붉은 옷을 입혀주고 금놀이개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무언가 받은 은혜가 있었으면 나에겐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죠. 그러나 불행하게 사위가 되기는 했지만 자기 아내를 이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또 줘버리죠. 그리고 지금 자신은 또 다른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울이 나에게 당신의 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못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세워주었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 죽이러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애가를 부르기는 부르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저 왕이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지 나에게 선대하던 사람, 나를 귀히 여겨주던 사람, 나를 인도해주던 사람 이런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애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나라의 통치자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애가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슬퍼함이 표현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좀 공식적인 애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내용이 제가 이제 오늘 좀 더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울이 과연 이렇게 애가를 불러줄 만큼 애가를 만들어서 불러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애가를 부르자 이렇게 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 과연 이렇게 애석해 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울이 죽은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평가했잖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아 죽은 사람, 죄짓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가를 만들어야 되나? 애가를 불러야 되나? 그리고 이것을 또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안에 기록돼 있으니까 다윗이 불렀으니까 아 이런 애가가 있구나 하긴 하지만 사실은 탐탁치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 왕이 올바르게 통치하지 않다가 죽었으면 사실은 나라는 이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아버지가 가족들을 괴롭히다가 죽었으면 가족들은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버지가 너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어머니를 날마다 두들겨 패고 애는 학교에는 안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너무 시달리고 힘들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일가친척이 모여서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 이러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다윗 입장에 놓고 보면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고난, 부당한 핍박을 가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니까. 근데 다윗이 애가를 만들어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울도 아, 지금 이 사울만 놓고 봤을 때는 참 나쁜 놈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이 뒤에 세워지는데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 그 위에 여러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 왕들이 통치했던 것과 견주어 보면 사실 그리 나쁜 왕도 아니에요. 사울은 재산을 많이 축적했던 왕이 아닙니다. 혹은 솔로몬처럼 막 처와 첩을 많이 두었던 그런 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들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충족시켰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우는 왕은 자기 앞에 재물을 많이 두지 말고 부인들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타 등등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뒤에 나중에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통치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뭐 우상 숭배를 대단히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부정 축제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닌지라 정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쁜 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쁜 놈은 아니니까 애가를 만들어 불렀던 것인가? 그래도 마음이 탐탁치 않습니다. 근데 좀 세월이 지나면서 좀 깨닫는 거라고 할까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시작한 게 24살인데 24살, 25살, 26살 이렇게 20대 때는 이런 본문을 보면 막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왜 성경 안에 이런 죄인이 죽은 것에 대한 애가를 넣어놨을까 막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고 특별히 장례식을 몇 번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나중에 신앙을 버리고 죽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질게 악독한 게 아니라 참 선하게 착하게 했던 행동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좋지 못하게 죽었어요. 자 그러면 장례식을 할 때 목사인 저는 그 장례를 인도하면서 옆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한 번도 가족들에게 지금 돌아가신 이분은 지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 사람이기는 한데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고 나름대로 참 바둥바둥거리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신앙을 좀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장례식에 가면 뭐라고 말을 할까? 뭐라고 위로를 할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이 다윗에 불렀던 애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기가 그래도 한때 좋아했던 그리고 자기에게 선하게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이 있었던 그리고 자기를 장군으로 발탁해 주었던 그러나 자기를 나중에는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사울 저 사람은 죽일 놈 나쁜 놈 심판받아 죽었으니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시체는 갖다가 내던져 버리든 말든 자식들은 다 폭삭 망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윗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울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죠. 장례를 하면서 앞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 슬퍼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복잡한 심경들을 담아서 이렇게 애가를 만들어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가 안에는 애가이기는 하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만든 슬픈 노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울의 신앙을 칭송하거나 아니면 사울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개인적인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찌되었던 왕이 있다가 왕이 사라졌는데 사울이 그래도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슬퍼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감정을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신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불신자인 형제가 죽었을 때 그랬을 때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만나곤 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울이 죽었는데 굳이 애가를 부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너무 모질게 박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혹시 죄를 범하다 죽었다 할지라도 참 슬픈 일이죠.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죽으면 정말 그래도 그것도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더불어서 위로해주고 아마 이것이 다윗이 품었던 마음,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마다 어찌하여든 슬픔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잘했다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믿음으로 살자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들을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만들어 부른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죽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마치고 주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슬픔을 표현할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를 이뤄놓으라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슬픔을 당하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리고 안타까이 여기며 믿음 가운데 권면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